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 손 반쪽 들어 보세요. 예, 살짝 드는 사람들은 아, 오늘 또 목사님이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벌써 이제 질의에 짐작하고 안 드시는데 손 내리세요. 10년 이상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이런 느낌을 어쩌면 받으셨을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 오늘부터 이삭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삭을 설명하는 방법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설명이 되어져요. 또는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만 설명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깜짝 퀴즈 할게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 말이 점점 대답이 작아지는 거 보니까 분명히 성경 안 읽어 갖고 오신 분이에요. 야곱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산봉우리가 있어요. 성경에. 두 개의 큰 산봉우리에 갇혀서 혹은 가려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골짜기와 같아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삭을 설명하려면 아브라함과 연결을 하든 야곱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귀한 아들이다. 이삭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장면.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서 자기가 만들었나? 그것도 자기 엄마가 만들어져 갖고 왔던 거, 그거 먹고선 눈이 어두워서 아마 당뇨병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 가지고 안 보여서 더듬더듬 하면서 야, 냄새는 야곱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랬던 장면과 더불어서 설명되어진 게 이삭이에요. 안 그래요? 그쵸?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여 있는 성경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26장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이야기가 펼쳐지거나 야곱과 이야기가 펼쳐지어지는 그런 장면은 많이 있는데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여 있는 성경은 26장입니다. 이 26장에 가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성격도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이게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고요. 뛰어나게 그렇게 들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아버지를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인 것으로 성경에서는 저는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활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죄진 것까지 닮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죠. 한참 훗날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비멜렉, 아들도 아비멜렉, 손자도 아비멜렉이에요. 왕들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한테 가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똑같은 죄를 져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아비멜렉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세상에 죄까지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닮아갔어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파 놓았던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묻어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아버지가 이름 붙였던 대로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개똥이라고 우물물에 이름을 붙였다고 칩시다.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 촌스럽게 개똥이가 뭐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들이받고 아버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길똥이라고 이름을 붙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불렀던 대로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삭은 아버지보다 월등히 믿음이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아도 믿음의 행보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나보다는 믿음이 더 좋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제 말이 맞다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내 믿음은 고작 요것밖에는 안 돼도 나는 비록 요만큼밖에는 못해도 내 아들은 내 딸들은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럼 어머니들은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부모들의 마음은 내 자녀가 나보다 월등히 믿음에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나기를, 강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뭔데요?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것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 같고 안 돼요. 믿음의 본을 안 보이면 그게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을 하고 펜을 잠깐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과연 내 아들은, 내 딸은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는 거 있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는 남매가 있는데요. 이 남매가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을 거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아버지 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죽기 전에 그거 한마디 들었으면 정말 여한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최고야. 자신이 없다면 오늘부터 우리 노력합시다. 그런 이야기 듣는 아버지들 되십시오. 이미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독립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아들이 손주들한테,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할아버지는 짱이야, 네 할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하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보다는 덜 늦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언젠가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삭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얻었고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그 약속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창세기 26장 2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의 종인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의 아버지, 나의 종인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거야. 그러면서 그 약속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연장시키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이삭, 그 이삭,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계약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대를 이어서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대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대를 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정 목사가 설교 제목을 대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기도 안수기도 한번 딱 받으면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육체의 대를 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대를 잇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대를 잇게 하시는 것,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예요. 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 다음 세대예요. 이러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손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주 동안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뺄래야 뺄 수 없는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없으면 아마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리브가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지만 저는 오늘 설교의 작은 제목을 야곱의 어머니로 정했어요. 이 야곱의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야곱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여기 계신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리브가의 모습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리브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22장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읽어 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지난 석주 동안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거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믿음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3주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22장을 보면 19절로 끝나지 않아요. 20절부터 또 있어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나홀의 후예 혹은 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은 제목으로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또 나홀은 누구예요? 성경이 쓸데없이 잉크가 남아서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적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홀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이렇게 조금 놀라셔야 이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더 설교를 잘할 텐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나홀의 후손에 부두엘에게 있어서 딸이 하나 있다라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은 웬만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여자 이름이 하나가 들어가요. 부두엘의 딸이에요. 근데 부두엘에게 딸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이 여럿이 있어요. 딸이 여럿이 있는데 유독 리브가의 이름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리브가의 이름만이 등장해요? 훗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아내가 곧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누가 또 등장하는가 하면 그 나홀의 후예 가운데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라반은 누군가 하면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삼촌 집에 도망가갖고 14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를 둘을 얻죠. 자기 외삼촌의 딸인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그리고 두 계집종을 얻고, 그래서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는다? 12명의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국지적으로 조그만 것 하나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싸웠더라, 죽었더라,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열두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주고 있고 회중을 가르쳐주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리브가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우리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100살에 낸 아들 이삭이 있는데 우리 아들과 결혼할 사람 선착순 100명을 일단 모집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신문 광고하지 않았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확신을 이 리브가를 얻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확신 첫 번째를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확신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이제 자기의 이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고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나이가 많은 종을 보내는 겁니다. 그 종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확실하기를 그 사람이 엘르에셀이에요.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인데, 이 종은 누군가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 이 말을 했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들 가운데 똘똘한 종 하나를 입양을 하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창세기 14장. 그렇죠? 그때에 그 아이는 아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죠. 그 아이의 이름, 그 하인의 이름이 엘르에셀이에요. 그 사람이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종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이게 창세기 2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너는 나에게 맹세해라. 나의 고향, 내 가족들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내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아내를 택하여 와라 라고 약속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 잘 되겠지, 어쩌다가 좋은 처자 하나 만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종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 구절 앞에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24장 7절과 8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란 땅 떠난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지금 자기 종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저 하란 땅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여기 왔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내 고향으로 가는데 너만 가는 게 아니야. 너 앞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맹세한 거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아.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나이가 많이 든 종이 이제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때에 종에게 하는 말이, 설령 한 처자를 만나서 데리고 오려고 해도 할 때에 이 처자가 온다고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와 내가 했던 이 맹세는 여기서 끝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어떤 것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다만 나에게 약속해라. 내 아들 이삭을 가나안 족속에게 돌려보내지 말아라. 내 아들을 이방인족과 결혼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분명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이방민족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주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예, 아버지가 될 뻔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의 믿음으로 지난날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이 어떻게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살아왔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을 빨리 만나게 해서 우리 주인에게 야단 먹지 않게 해주세요.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인, 하나님의 종인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인을 순조롭게 평탄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가게 되었고, 우리 그 이야기 잘 알죠? 가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갖고 갔던 낙타에게 물을 주는 바로 그 처자가 그 처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여인을 만났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에셀이, 즉 이 나이 많은 종이 데리고 왔던 가축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어느 집 딸이냐 물어보게 되었고,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희 집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 여인이 리브가였거든요. 그래서 부누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고 자기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부두엘이 놀래는 거죠. 자기의 친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오고 가고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바로 저 처자를,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두엘이 자기는 원하지만 내 딸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옛날에 딸의 의견을 물어보고 시집 보내는 부모 없었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럼 뭘 물어봐요. 근데 부두엘이 물었어요. 자기 딸을 데려다가 야,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너 어떻게 할래냐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빠 지참금이 얼마래요? 몸값으로는 얼마를 준대요? 그거 묻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냈어요. 저는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 저희는 그냥 함부로 결혼 주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결혼 전 상담을 저하고 하자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게 길게는 넉 달이고요. 짧게는 4주고 아주 급한 상황에는 한 주 만에 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네 번을 저하고는 만나야 되는데 저는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결혼이 무엇일까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남편이 될 사람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성격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주인의 명령을 듣고 왔던 이 노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혼은 헌신이에요. Marriage is commitment. 내가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 배우자에게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결혼 상담 이야기는 아니니까 안으로 그냥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 즉 이삭의 아내를 선정을 할 때에도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것이라고만 바라보는 작은 눈, 작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아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큰 일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이야기와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다녔던 똑같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가는 매일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드신 절묘한 타이밍이십니다.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배우자를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좋은 사람 만나서 뭐 하실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뭐 하실래요? 잘 먹고 잘 사실래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을 얻으실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창세기 23장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3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일생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것이 2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137세의 일기로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는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이 묘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땅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은 아닌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호의를 많이 베풀었고 많이 또 호의를 받았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서 포로로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던 전쟁 여러분 기억하시죠? 옆에서 도와줬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무덤을 사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무덤이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을 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냥 써라, 너 그냥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얼씨구나하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씨구나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꼭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 보니까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확신이 있다 보니까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장모님 이야기,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한 지 지금 35년 됐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장모님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시고 살았어요. 돌아가시기까지.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의 묘지는 로즈힐이라고 하는 LA 쪽에 유명한 곳에 아주 오래전에 사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어머니께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너희들 은퇴는 어디서 할 건데, 은퇴한 다음에 어디 가서 살 건데 라고 저희들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은퇴는 여기서 할 것 같아요. 은퇴해도 그냥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그 묘지를 라스베가스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와서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묘지를 이쪽으로 옮겨왔고 옮겨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셨습니다. 덤으로 옆에 저희 자리도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 은퇴를 여기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말로는 했지만 묘지를 옮겨놓으니까 더 마음이 굳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묘지를 살 때에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의 땅에 밭을 사고 거기에 있는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를 지내고 몇 년 후에 자기가 죽었을 때에 자기도 거기에다가 묻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샀겠습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하는 것과 우리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들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첩을 얻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는데 그래서 이삭을 포함하면 일곱 명이고요. 이스마엘을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여덟 명이 되죠. 그래서 유년주의학교에서 우리 요즘은 뭐 댄스를 하지만 옛날에는 율동이라는 거 했거든요. 이런 거 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러면서 오른손 들어요 왼손 이러고 했었어요.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택한 자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유명한 율동이에요 여러분 그거. 근데 그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이삭에게만 갔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 때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거론을 해야 됩니다. 잠깐 거론을 할게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비록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태어났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한 질문을 던질게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이스마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갖고 오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이스마엘을, 오늘 세 번째 포인트예요. 이삭은 이스마엘을 이렇게 분리시켜요. 완전히 분리되어져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25장 12절부터 1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를 때에 이스마엘이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하갈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아픔이 무엇인가 하면 75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25년 동안 없어요. 25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아픔을 이삭에게도 주어요. 그래서 이삭은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이 결혼하게 되었던 나이가 40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주 짧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의 이야기가 그렇게 펼쳐져 있지 않아요. 그냥 짧은 구절로 되어 있어요. 결혼할 때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할 때 40살이었는데요. 아기가 없었다.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근데 아들을 낳았을 때가 60세였다. 그런데 그 중간에 20년 동안 아주 짧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구절이죠.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25년. 아들은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왜 이삭에게도 20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을까? 제가 본 결론은 이거였어요. 누가 후사를 주는가예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후사를 주었을까?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질문 던질까요? 언제 주셨을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후사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